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 마무리를 다 짓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휴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휴거하고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하고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보통 이제 공중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마이크인데 왼쪽 마이크, 오른쪽 마이크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인데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발생하는 일을 휴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이 이제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공중 재림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에 아직 발을 안 디디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예수님이 땅 아래로, 땅으로, 땅에 발을 디디시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러니까 근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이스라엘 땅그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도 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는 몇몇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만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조금 늦게 이제 뭐 길게 잡아서 한 1년 반 정도로 잡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목자들과 동쪽의 지혜자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점에 예수님 태어난 시점에 몇몇 사람만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서른 살쯤 되셨을 때에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확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쪽도 예수님의 초림이 이걸 다 묶어서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한 부분은 몇몇 사람만 알게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가 알게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몇몇 사람만 알게 오시는 것이 있고, 전체가 알게 오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한 부분은 뭐냐? 공중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소리를,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하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 채여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러한 재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시고, 성도들도 함께 오는 그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구도가 똑같다. 몇몇 사람에게만 알도록 오시는 부분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구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휴거하고 그러면은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점은 뭐냐? 휴거는 대환란을 기준으로 볼 때의 대환란 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생하고 대환란이 있고 나서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장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4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19장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 4장, 지상재림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제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태양과 달의 관계로 묘사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태양으로, 해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로만 묘사된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모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별이다.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과 떠오르는 태양, 이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있는 공중재림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샛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샛별이라는 것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새벽에 뜨는 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신데요.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책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의의 해가 떠오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의의 해가 떠오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세요. 그래서 먼저 새벽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의의 해로 오실 것입니다. 새벽별로 오시는 부분이 이제 공중재림, 휴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낮에 의해 태양으로 떠오르실 때가 이제 지상재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새벽별은 모두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있는 사람만 보죠. 그러나 태양은 모두가 다 그때는 깨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게 됩니다. 또 휴거와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에는 성도들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채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흰말이 보이는데 그 흰말 위에 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휴거됐던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서 14절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상 재림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초림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을 예언할 때 뭉뚱그려서 예언하는 경우들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도 특별히 지상 재림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 같은 데서 보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주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는 성도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성도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성도가 내려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은밀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도둑이 밤에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깨어서 정신 차리고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재림은 어떻죠? 성경의 구도를 그대로 믿는다면 지상재림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휴거가 일어난 때로부터 정확하게 7년이 되는 거예요. 휴거 시점으로부터 7년 후에 이제 지상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는 어떤 기미,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기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좀알 수가 없지만 지상 재림 시점은 휴거 사건으로부터 7년 후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휴거 사건을 휴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펴셨을 때, 53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면, 52절까지가 이제 휴거 얘기를 한 것이고요. 53절부터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냥 해석하자면 뭐죠? 죽음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없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 그 마귀의 그이 파워가 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니까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고 이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이것이 이제 종결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 죽음을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직업을 갖고 이러는 것과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 이것이 완전히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꼭 찬양대를 서야만 그게 주의 일이고, 집안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특별하게 주의 일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굳게 서서 해라. 굳게 서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해라.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해라. 넘치게. 또 항상 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굳게 서서 해라. 따라해 보십시다. 굳게 서서 하자. 흔들리지 말고 하자. 넘치게 하자. 항상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걷어치우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또 그냥 마지못해서 간신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그렇죠? 넘치게 하자. 매일 이렇게 연약하게 후들후들후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자. 그렇게 이제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왜? 이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보상을 바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를 정말 그 믿음 하나만 딱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 분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더 나가서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내가 그냥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넘치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밑줄을 쳐놓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수고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주실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 아니세요? 하나님 계급 폐지자 아니세요? 천국에 가도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이 별의 영광이 저 별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손으로는 찾으시고 귀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 난 보상 따위 뭐 별로 관심 없어. 그거 믿음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큰 보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선물을 줄 사람은 막 그냥 너무 신이 나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선물을 막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물 받을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아니 나 저는 그냥 저를 아들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난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아, 천만의 말씀이야. 맥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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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물한 잔. 물한 잔을 너로 섬긴 것까지도 이걸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계신 것 그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굉장히 부지런해질 거예요. 굉장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낼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난 보상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우,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크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요. 16장으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될때 조금 한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좀 진도를 좀 나가 보십시다. 자, 16장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봤더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 같습니까? 딱 보니까 아,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데서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의 단어 검색을 해보시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던가요?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헌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신약교회 재정 모금과 사용 또는 집행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한 주제죠. 이 소위 헌금에 대한 주제가.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어떤 부패의 원인들 중에 뭐 1순위, 2순위를 다투는 것이 이제 이 헌금, 소위 헌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어떤 교리의 문제, 또뭐 목양자들의 어떤 부도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이돈 문제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의 그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일주일에 그 헌금단이 여러분 뭐 저는 그 돈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한번 그돈 밝은 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인데 11조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무슨 절기헌금, 각종 명목의 감사헌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에 그 이제 함께 모금되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이 헌금 문제, 소위 헌금 문제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누구의 권유로 교회 모임회를 갔더니 설교 시간 40분 중에 20분을 돈 얘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가 이게 돈만 밝힌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이 문제를 잘 정리를 우리가 해야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 제가 뭐 따로 이제 그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전한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도 잘 이것을 소화하셔서 여러분 각자도 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 재정 생활을 하시고 또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에게 아, 원래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문제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헌금이라고 할때 한자를 보면 바칠 헌자에 쇄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사전적으로 보면 돈을 바침 또는 그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교회 내에서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바침, 이건 어디서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헌금,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바쳐진 그 돈.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헌금, 그런 얘기 하죠. 정치헌금 받았다. 누가, 어떤 정치인이 정치헌금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세속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용어예요, 헌금은. 개역 성경에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보. 이것은, 아주 그 옛날에 믿음 생활하던 분들만 사용하죠. 연보. 너 연보 꼭 챙겨가. 이렇게. 예. 저 어릴 때도 연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연보가 한자어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버릴 연에 기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연보의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역대기하 또 마태 아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고린도 전후서 요런 데 이제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헌금이나 연보나 둘 다가 성경적인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 이해가 아시죠? 아, 이건 그냥 굉장히 그 휴머니스틱한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그런 용어구나. 그냥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예물이라는 말도 또 씁니다. 헌물이라는 말도 쓰지요. 주님, 저희가 오늘 예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또는 주님, 저희가 오늘 헌물을 바칩니다. 헌물을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들을 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형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조금 정리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헌물 그러면 이제 이게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헌물. 우리가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오퍼링. 그런데 이 오퍼링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 그 5대 헌물 있잖아요. 개역 성경 용어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 그 5대 제사, 5대 희생 제사. 그때 나오는 그 단어가 오퍼링이에요. 헌물. 그래서 번제 헌물, 소제 헌물, 음식 헌물, 그다음에 화평 헌물, peace offering, 그렇죠? 그러니까 burnt offering, meat offering, peace offering,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sin offering, 그 다음에 범법 헌물, trespass offering. 그래서 그 헌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게 offering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 드리는 그런 개념의 어떤 헌물인가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테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헌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때 무슨 말 하는지는 주님이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적인 어떤 개념, 그 희생 제사, 요것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어떤 용어를 쓰란 말입니까? 헌금도 안 돼, 연보도 안 돼, 헌물도 안 돼, 예물도 안 돼. 뭐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발표놨잖아요. 16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아, 여기 정확한 명칭이 나왔네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 성도들을 위한 모금. 여러분이 헌금 봉투, 저희 그 지금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 봉투에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헌금들을 안 하시죠? 전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시라서 지금 잘 모르시죠? 예, 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금 봉투, 이 이제 앞에 저희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도들을 위한 모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괜히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모금.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조금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걸 헌금이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면 연보라고 불러야 되냐? 아니면 뭐 헌물이라고 불러야 되냐?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영어로는 컬렉션이에요. Collection for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 예. 그런데 누구를 위한 모금이냐?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그 개혁성경 연보로 써놓은 거예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보. 그런데 2절에도 보니까 이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 모으는 일이에요. 모으는 일. 그러니까 아까는 컬렉션, 모금이라 그랬고 여기는 모으는 일. 게더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으는 일. 아, 그다음에 3절에도 보니까 이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혹시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3절에는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예, 너그러운 선물입니다. 너그러운 선물. 선물. 예, 선물. 예, 기프트예요, 기프트.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기 뭐 영어 단어로는 리버렐러티로 돼 있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 성경에는 기프트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그냥 우리는 선물로 이제 함정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리버럴리티는 너그러운 선물, 그냥 기프트는 그냥 선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선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위 헌금을 하실 때, 아 이건 선물이야. 누구를 위한? 성도를 위한, 우리 지체들을 위한 선물이야. 이런 개념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근데 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금을 하는 이것이 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물은 선물인데, 지금 이제 기프트, 선물은 선물인데, 그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는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6장 3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은 데는 너그러운 선물, liberality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데서는 고린도후서 다른 곳에서는 후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한 선물, boun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abundance 그래서 풍성한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의 개념이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 다음 주부터는 선물들 좀 준비해 보시고요. 선물 교환. 우리 12월 25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선물 교환.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지금 소위 헌금 얘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그런데 거기에 그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은혜가 문맥 전체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조금 미심쩍으시다고요? 8장 19절을 보시죠. 8장 19절에 보시면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집행해? 은혜를 가지고 가?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금을 지금 뭐라고 묘사한 거냐면 은혜라고 묘사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약과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차별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 오퍼링 이 희생 헌물은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그것은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강제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신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금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금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은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 개념으로 우리가 드렸던 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개념으로 우리가 이 돈을 모금하는 것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선물이고 성도를 위한 모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명칭에 대해서만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랩돈 얘기도 다음에 그저 집행하고 뭐 모금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할때좀 같이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이제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에 신경 쓰게 되냐면 용어에 신경을 쓰게 돼요. 용어. 왜냐하면 이 용어라는 게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어떤 흐름, 요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딱 틀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어를 잘 쓰는 문제는. 그래서 마귀가 용어를 혼란시키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모든 마귀적인 세력은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용어를 혼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잘 분별해서 용어를 먼저 바로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